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시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왜 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산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꿈을 위해 산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속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려고 산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대답이기는 하지만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사람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사는 처지가 다르다 보니 모두 다 답하는 내용들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답들을 하나로 추려본다면 단 하나의 말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라는 말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든 돈을 위해 살든 아니면 꿈을 위해 살든 모든 대답은 다 자신의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역시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권리가 되고 그래서 헌법에서는 행복 추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그 행복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이고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하고 또 그 조건들을 숫자로 측정하여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의 이름이 바로 행복지수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유엔의 기관 중에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정하고 그 행복의 조건들을 평가한 수치가 바로 이 행복지수입니다. 이 행복지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가에 대한 여섯 가지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만 누워있으면 그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즉 그 사람이 얼만큼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가입니다. 돈 많고 건강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는 행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도 자기 자신이 이기적으로 살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와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입니다. 이것이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돈, 건강, 친구,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정부패에 쌓여 있으면 결코 그 개인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기준들이, 이 조건들이 골고루 잘 균형이 잡혀 있어지면 그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보고서처럼 행복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행복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즉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1편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이 그리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는 곳은 물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제대로 생존할 수 없을 뿐더러 나무가 산다 하여도 말라 비틀어졌겠지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릅니다. 물을 항상 공급받기에 3절에서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항상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도 유엔 기관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과 뭐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행복의 지수를 넓히는 이 여섯 가지 조건들도 모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겉으로 풍성함을 유지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시편 1편과 또 유엔 기관에서 측정한 이 행복 지수가 측정하는 이 조건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풍성함을 이루는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이 행복의 결과로 나타내는 겉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면 이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은 풍성하게 되는 행복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유엔 기관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조건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의 조건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며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본문이 행복한 사람을 말할 때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풍성함으로 행복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들이 바로 행복의 조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살펴보면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들이 나오지 않고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동사들이 3절의 풍족한 상태를 말해주는 형용사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그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풍성함으로 그 행복을 관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돈 많고 인정받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아무리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성경이 지지하는 행동이 없다면 그는 결코 성경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들, 돈 없고 빼곡고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단연코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이 말하는 풍성함과 형통함은 세상이 드러내는 겉의 풍성함과 형통함이 아니라 내적인 풍성함 그리고 영적인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시킨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적으로 풍성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내면이 가득 차 있는 반면 복이 없는 사람은 겉만 그럴싸하지 안에 텅 비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깊이 박혀서 물과 양분을 풍성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견고하고 그 달리는 모든 열매들이 안이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텅 비어 있게 됩니다. 4절에 겨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스는 바로 완결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완결이기 때문에 너무나 커 보이고 틈실해 보이는데 막상 안을 딱 열어보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 안을 채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인생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안 산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겨가 움직이니 얼마나 바삐 움직이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텅텅 비어있는 허무함을 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독일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가장 권위가 있다던 윈블던 대회에서 최연소로 17살에 우승을 할 만큼 초특급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우승한 최연소 우승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특급의 선수가 은퇴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우승이었습니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가 종종 그러한 것처럼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불행했습니다. 내면에는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리스 베커의 보여지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 보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17살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물론 그의 재능이 타고나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가 정말로 피 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운동하였고 밤낮으로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땀 흘린 노력이 윈블던 최연소 우승이라는 보상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래 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허무함을 경험하는 거야 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이런 사람들도 내가 언젠가는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희망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텅 빈 왕겨의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채워지지 않는 왕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을 양분으로 빨아올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 삶이 바로 잡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되는 형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왕겨와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대신 악인들의 꾀에 오히려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흉악법을 떠올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그 흉악범과 공조하는 또 다른 흉악범, 공범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차는 충고와 조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악인은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가까운 지인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충고가 왜 악인의 꾀가 되는가 하면 그의 충고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에 이리저리 휘둘려다닌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그 사람이 악인의 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이 악인의 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자녀들에게 조언을 할 때 직장은 어디냐? 연봉은 얼마냐? 아버지 뭐 하시냐? 성격은 좋으냐? 라는 것을 잔뜩 물어본 후에 맨 마지막에 교회는 다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물음 자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직 결혼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 개인사업, 사람의 관계 등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절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되는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뭐를 이렇게 할 때 반복적으로 할 때 길이 잘 느려졌다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완전히 악인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내가 성공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인의 삶을 종합해 보면 꾀, 길, 자리라고 하는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꾀는 생각을, 길은 습관을, 그리고 자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생각으로 발생한 죄악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진전이 되고 그것이 라이프스타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행동을 악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품은 악한 생각을 죄라고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은 꾀가 길에서 굳어진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그리고 뿌리 없이 바람의 겨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각자가 그렇게 그냥 각자 알아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인생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의인들의 모임, 즉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굽히지 않고 주인 노릇을 헤매어 살았기에 그 대가를 영원한 지옥에서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정반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본문의 용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거한다, 주목한다,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행복한 까닭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거하시고 주목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며 행복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단 하나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단연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최대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시냇가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절대 자신이 목이 마른다고 땅에서 나와 스스로 시냇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점점 죽어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물가로 옮겨갈 수 없으니 그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는 삶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번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목적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은 사실 그리 중요해 보이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셨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는 일도 초자연적인 힘이 받아서 막 해내는 것,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아멘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다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행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풍성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외부적 조건들이 아닙니까? 광활한 사막 속에서도 물줄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결코 푸르름을 잃지 않듯이 주님께 깊이 뿌리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결코 사막과 같은 황량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푸르름의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년 한 해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과 목표가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과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더 행복해지시고 더 기뻐하시는 계획과 목표로 수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행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년 우리 대흥교회의 표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오늘 본문처럼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한 해로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시냇가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을 그 행복 자체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을 통해 행복한 사람은 세상 풍조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다 하여도 또 건강이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낭망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행복으로 근원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